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은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셨나요?
네, 목사님,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지내려고 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했고 또 작은 일에도 감사하려고 노력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은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목사님, 저도 이번 한 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 보도록 노력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따라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들과 함께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은쌤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은 누구의 세계, 곧 누구의 계보로부터 시작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리스어인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우리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진양쌤이 창세기 22장 18절을,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예은쌤이 사무엘하 22장 5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이며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던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1장 2절을, 예은쌤이 1장 3절을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브라함과 람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특이한 점은 무엇일까요?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고 말씀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다는 계보가 이어지다가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 자녀를 낳았다고 표현된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예은쌤이 창세기 38장 13절과 14절을, 진양쌤이 38장 18절을 읽어주실까요?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돌아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다말은 원래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엘이 죽자 다말은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오난도 죽자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지만 셀라가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면 셀라도 죽을까 걱정하여 셀라가 어리다는 핑계로 다말을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습니다.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신을 셀라의 아내로 보내지 않자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임신하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1장 4절을, 예은쌤이 1장 5절을 읽어주세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람과 이새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특이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라합과 룻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예은쌤이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읽어주실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여러 정황을 볼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준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으로 여겨집니다. 자, 진양쌤이 룻기 1장 4절을, 제가 4장 13절을, 예은쌤이 4장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은 룻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방 나라인 모압이 고향인 여자이고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입니다.
네, 맞습니다.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라합은 기생이고 룻은 과부입니다. 자, 예은쌤이 마태복음 1장 6절을 읽어주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나라의 성군이자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 왕은 누구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씀하나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무엘하 11장 3절과 4절을, 제가 11장 14절과 15절을, 예은쌤이 1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해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 왕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나라와 왕을 위해 희생하는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 죽게 합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에는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여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씀할까요?
다윗 왕이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몇몇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지만 유대인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떤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나올까요?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다말이 나옵니다. 또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 모압 여자인 룻, 다윗 왕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위대한 왕 다윗의 계보에는 명예롭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너무 부끄러워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엉망진창인 메시아의 계보를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다윗 왕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예은쌤이 마태복음 1장 7절과 8절을, 제가 1장 9절을, 진양쌤이 1장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계보를 보면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 등을 통해 항상 장자가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혈통이나 신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예은쌤이 1장 13절을 읽어주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이나 사람의 의지와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예은쌤이 1장 14절과 15절을 읽어주세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도 메시아의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기간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이 건설했던 그 찬란한 왕국이 다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1장 16절을 읽어주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마지막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 말씀하는 부분에서 앞에서 나온 계보의 이름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을 소개할 때 마리아의 나그네인 요셉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계보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거나 아버지가 어떤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네, 그것은 이후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1장 17절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례되요. 바벨론으로 이관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14대로 구성해서 구분하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네,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짜여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역사도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진행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나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육체적인 아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요셉에 의해 예수님을 낳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요셉의 육체적인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닌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계속 말씀을 볼까요?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1장 19절을, 예은쌤이 1장 20절을 읽어주세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자신과 동침하지 않았으나 임신한 마리아를 율법을 따라 멀리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비로운 사람인 요셉은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나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을 어떻게 불렀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녀에게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혈통이나 인간의 뜻을 따라 이어진 것이 아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도 육체적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뜻대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예은쌤이 마태복음 1장 22절을, 제가 1장 23절을, 진양쌤이 이사야 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며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예은쌤이 마태복음 1장 24절을, 진양쌤이 1장 25절을 읽어주세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향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이 태어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저와 샘대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제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마리아를 받아들인 것처럼 저도 두려움보다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믿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고 함께하되 복음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삶을 조급함 없이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은쌤은요?
네, 저는 오늘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숨김없이 드러난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상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실패와 죄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이 깊이 다가왔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할 때만 나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너진 모습 그대로의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정죄하며 숨기기보다 이미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나 자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은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소망으로 내 마음에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세상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돌을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고 함께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삶으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품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최근에 어떤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재 지구에는 8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중에 기독교를 믿는 인구는 23억 명이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세계 인구 중 28%가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비율은 이상한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을 모두 포함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기독교의 비율 중에서 30% 정도만 정상적인 믿음을 지닌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전체 세계 인구 중에서 약 10%만이,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10분의 1 정도만이 예수님을 구원자요,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슬프고 안타까운 통계이기도 하고,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귀한 믿음을 지녔다라는 것에 감사가 나오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감사함과 자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북조선의 환경이 믿음을 지켜가기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함을 가지시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경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의 시작은 종말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로이폰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 또는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이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건 이제부터 또 다른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겠으니 집중해서 읽으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를 읽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뒤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모습이라는 걸 배워주고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어른이건 아이이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마냥 기뻐하는 삶을 살지는 잘 못합니다.
맞아요. 기뻐할 수 있는 일보단 힘들고 고단한 일만 더 자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믿는 사람들에겐 믿음의 공격을 하는 영적인 공격도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항상 기뻐하는 삶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기쁨을 매우 중요히 여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쁨이라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형으로 기뻐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뻐할 만한 상황이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주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할 것이 바울이 그냥 기뻐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 안에라는 말이 바울 신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바울 서신에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주 안에라는 말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주 안에라는 이 말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주 안에라는 말은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과 가치관 등이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연합되셨기에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 공감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는 상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으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상태를 주 안에 있는 상태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상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매 순간 안 놓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게 불가능한데 그런 것을 뜻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맞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을 한다는 건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로 있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매 순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행하는 선택의 과정이나 혹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반응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선택하고 반응하며 산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과 모든 반응을 내 생각이나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며 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의 특징인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의 선택과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을 할 때 예수님을 늘상 고려하며 행한다라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에게 특정한 일이 발생되면 우리 마음은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는 즉각적으로 본성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반응을 일단 참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의지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욕하는 말을 했다면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쾌한 일에 대한 반응은 모두가 동일하지 않고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표출을 하는 겁니다. 본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분은 나쁘지만 그 감정을 일단 참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를 생각해서 좋은 말로 대응하거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참는다거나 왜 그러시냐고 정중히 묻는 의지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반응 중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의지적인 반응을 나타내야 하겠네요. 감정에 이끌려서 즉각적인 말과 행동을 표출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의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절제하는 훈련. 짜증과 분노가 일어날 때 그 감정을 곧바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의지적인 반응을 키우게 되면 어떤 선택이나 반응을 나타낼 때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위해 매일 몇 구절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드리는 등의 경건 생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만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반응하고 선택해야지라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경건의 훈련을 하루의 시간 중에 수시로 배치를 해두면서 자연스럽게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침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과 중에 틈틈이 기도 시간을 짧게라도 가지는 게 좋겠네요. 예를 들면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려야겠다라든지 세네 시간마다 말씀을 되뇌어 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요.
네, 좋습니다. 그런 방식이 예전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경건을 위해 사용했던 훈련 방식입니다. 수도사들은 논밭에서 일하면서 혹은 공부를 하면서 몇 시간 단위로 5분, 10분씩 잠깐 기도를 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북조선과 남조선의 환경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틈틈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경건의 시간을 정해주셔서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과 시간에 기도나 말씀을 위하는 시간을 짧게 짧게라도 배치하시는 그러한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사회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문화와 사상이 있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허락하실 수 없는 문화와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의 문화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실 수 없는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우상 숭배 문화는 음란하고 차별적이고 폭력적이었으니까 그런 문화를 거절하는 것이 주 안에 있다는 뜻인 거죠.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우상의 문화 몇 가지를 알아보자면 로마 에베소 같은 도시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 안에서는 종교의식이라는 이름으로 매춘이 공공연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명백한 음란이었지만 그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일이 신앙적인 행위로 포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 문화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의 문화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살아있는 황제를 주라고 부르며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는 일이 있었는데 이건 자신도 황제처럼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싶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의식을 행한 게 아니라 자신들도 황제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또한 로마의 사회에서는 검투사 경기가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와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폭력과 피 흘림이 오락이 되었고 인간의 생명이 한낱 구경거리가 된 그런 악한 문화가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인데 이런 진리가 완전히 무시되는 문화였던 거네요. 그런 문화 한가운데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 사회의 악한 문화는 노예 제도의 문화입니다. 노예는 이 당시에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버리는 관습도 이러한 문화도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옆에는 버려진 아이들만 데려다가 노예로 키우는 장사꾼도 있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런 문화가 당시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 안에 있다는 말은 그 시대의 상식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겠군요.
맞습니다. 주 안에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주 안에라는 말은 언제나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생기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 하나는 감사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를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거네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증명이자 믿음으로 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늘 하나님을 더 높이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상황이 더 커 보이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불평하면 문제가 중심에 서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중심에 서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가장 손쉽게 높이는 작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감사는 입술로 드리는 예배이자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울도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함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 안에 있는 성도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 안에라는 말이 뜻하는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건 예수님과의 연합된 우리 마음이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며 사는 걸 기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걸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잘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간결하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어렵거나 부담스럽다고 여길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좌절시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인사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겨우 10분의 1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전 세계 인구 중에 10분의 1에 속해서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성령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됐으니 이것을 기뻐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들었던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지혜로운 왕이 바깥에 나갔다가 거지 소년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왕자로 삼았거든요. 그 소년은 왕궁에서 생활하기 위해 왕궁의 법도를 배우게 되는데요. 거지로 생활했던 습관이 너무 몸에 배어서 왕궁의 예절을 배우는 게 어려웠던 거죠. 그렇다고 왕자가 된 소년이 다시 거지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왕궁의 예절이나 법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왕자라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된 거지 소년은 힘들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끝까지 왕궁의 예절을 잘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도 그 왕자가 된 거지 소년처럼 돼야겠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록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특권으로 여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지켜가야 한다는 걸 배워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사는 걸 정말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를 깊이 점검하게 됐거든요. 지금은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며 살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건, 순종하는 건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순종에는 그에 합당한 은혜와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의 여러 상황에서는 순종하기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서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매일매일 도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라는 말씀의 뜻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삶에 기뻐할 만한 일들이 과연 나쁜 일들보다 더 많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사실 힘든 일보다 나쁜 일보다 기쁜 일들이 더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뻐할 만한 일들이 아니었는데 기뻐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서 이것도 우리가 누리는 하나의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감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주 안에서 늘 기뻐한다기보다는 꼭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절로 감사 인사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저의 감사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이런 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자신을 좌절시킬 때에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에 기뻐할 수 있다는 목사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기쁨으로써 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